누가복음 21장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저희가 들으며 믿음이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며 저희들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은 그저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24절 3절 하반부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같은 사건인데 거기에는 더 많은 그 인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의 질문은 이 세상 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고 마태복음에는 들어있는데 같은 사건으로 지금 나오니까 이 성경이 틀렸다. 이 믿지 않는 인간들은요. 그저 어떻게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거 찾아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원칙을 배웠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더 이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더 이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풀게끔 해주셨는데 이런 인간들은 그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잘못됐다 요거에만 그냥 초점 엄청납니다. 주석들 읽어보면 뭐 예수님도 잘못 이해했다 이따위 소리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아니냐 예수님도 몰랐다 이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릴지 하여튼 참 이상합니다. 뭐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있는 내용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데 참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안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는 지옥 갈 인간이고 하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문제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 이거는 저희가 화가 나죠. 그러면 이 질문은 뭐냐? 말세, 즉 종말이 언제 오는 것이고 그 종말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제자들은 그 종말, 자기네가 이해하는 종말이 이제 바로 올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올바라요. 그러나 또 틀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완전 혼동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혼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를 40년을 다녀도 뭐 하나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왜? 안 가르쳐주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모르면서도 공부를 하냐? 전혀 안 해요. 목사가 공부 좀 하자. 저 성경 공부 좀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요. 뭐, 어떡해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죠. 무슨 신비로 해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지식과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질문의 대답이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 보려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걸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고 한 모르겠어요. 한 적어도 네 번, 다섯 번은 나눠서 볼 건데 근데 지난주와 오늘 서론입니다. 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서론하고 이제 다음번부터 8절부터 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이 원리, 시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의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원리가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갖다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풀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먼저 구약 관점에서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관점에서는 간단해요. 메시아 오시면 세상은 이제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두 번 오신단 말이에요. 두 번.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관점에서는 그렇게 두 번 오신다는 게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는 있는데 신약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 오신다는 그 이게. 그러나 분명히 메시아는 두 번 오세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구절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에서 또 다른 구절들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구약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시가 점점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완전히 주어져야 이제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게 이 하나님 방법이 이래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만 보면 메시아가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이런 건 모르죠.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즉 시간이 흐르면서 계시를 더 주시고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아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써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죠. 뭐 완전하다는 뜻은 계시가 완전하게 주어졌지만 여러분과 저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죠.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만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재림의 현실이 또 초림의 영적 현실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구약의 관점만 가지고는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거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메시아의 재림 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메시아의 초림 때 영적 현실이 되는 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심으로 초림 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림 때는 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초림 때도 뭐 이루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 때도 이제 완전히 성취하시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지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초림을 항상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을 내버려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이루신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는 몰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천국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그럼 무슨 원리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초림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으면 이제 세상이 망하는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 오시면서 그 중간 시대가 길게 2000년이 있습니다. 초림, 재림. 근데 이거를 한순간으로 붙여서 생각하시면 천국이 오고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늘려놓으셨잖아요. 중간에. 두 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 세상은 이미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초림 때 왔듯이. 그래서 어떤 면에는 천국이 이미 왔고 어떤 면에는 천국이 오고 있고 이제 어떤 면에는 천국이 미래에 눈에 보이게 성취될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왜? 두 번에 오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어떤 면에는 이미 망했어요. 이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완전히 우리와 세상은 관계도 없는 것 같이 얘기해요. 세상이 망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망하고 있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망할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성경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려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오시는 것이면 그냥 오실 때 세상은 망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두 단계에 걸쳐 하심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를 통해 설명을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이해 못해요? 아, 그러면 저 전화해서 나 이해 못하는데 만나서 좀 가르쳐라. 내 이해할 때까지 좀 해라. 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넘어갑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 잠이 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해갖고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벌써 뭐 40년도 넘었네. 이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런 건가 할 수준까지는 해놓고 자야지.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 모르는 게 있는데 잠이 오냐고요. 근데 다들 잘 주무시는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성경이 그냥 수면제야. 잠 안 오면 성경 읽기 시작하면 금방 잠들어. 야, 이게 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 단계에 걸쳐 하심으로 세상이 망하는 것도 두 단계에 걸쳐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천국이 첫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듯이 세상 망하는 것도 첫 단계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지금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교회 시대에 벌써 다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모습 아니에요? 근데 뭐 세상 관념으로만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뭐 전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천국이 두 단계로 오듯이 세상 망하는 것도 두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왔다는 건 이제 세상은 끝났다는 건데. 초림 때 천국이 이미 임하지만 오직 영적으로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 이제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초림 때 시작돼요. 즉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가 되어야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완전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천국과 세상이 함께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 현실도 있는데 세상 현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늘려갖고 두 단계로 이르시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단계에서는 천국도 있고 세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천국만 남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냥 세상이 있다가 천국이 오고 세상 끝나고 천국 시작되고 이렇게 간단한데 이걸 늘려놓으셨다니까. 두 단계로 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이미 망한 면도 있고 또 세상이 지금 계속 망하고 있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완전하게 맞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이게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 즉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이 임한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자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말이 이미 임한 것이란. 신약 구절들을 좀 여러 개 보겠는데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것이 즉 구약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 백성들이 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하시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하십니다. 근데 거기 말세를 만난 우리,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그러면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즉 예수님 초림 때 말세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즉 2000년 전에 살던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미 그때 즉 2000년 전에 말세를 만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만이 들냐?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거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근데 때가 찼다는 게 뭐예요? 때,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꽉 찼다. 시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간이 꽉 찼어요. 끝났어요. 즉 종말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시간의 원리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 구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루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여기도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 2000년 전, 즉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2000년 전에가. 즉 예수님 초림 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분은, 즉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는 걸 말하시는데 거기에 여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그때 2000년 전 그때가 벌써 말세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구약 때 옛적에 구약 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였죠 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 초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즉 예수님의 초림을 성경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세라, 때가 찬 때라, 마지막 때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 개념만 가지고 말세, 그건 맨날 미래밖에 안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건 상관없고 말세고 당연히 미래지. 앞으로 올 거지 말세는. 성경은 말세가 이미 왔어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말세니까.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세가 온 거예요. 즉 세상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그냥 계속 유지되고 세상이 다고 세상이 최고 가치들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세상은 이미 끝났대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웃죠. 비웃죠.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왔어요, 벌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이 내용은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 나오는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들 다 일어났잖아요,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뭘 말하고 하려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 얼마 후 일어나는 사건도 나와요. 아니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 아, 그거는 70년 AD에 일어났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근데 말세에 일어난 건데 왜 그렇게 예수님 죽음과 부활 후 얼마도 안 된 일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런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세에 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사건들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 즉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즉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저라고 공부했으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 교회 시대 일이에요. 교회 시대 일.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내용인데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왜? 엄청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성경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의 다 이 끝에 일어날 일들을 중심으로 써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끝이 어느 때고 끝의 현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성경을 거의 이해할 거 아닙니까? 예. 즉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즉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 듣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약대라 그래갖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이 가르쳐요. 이것도 종말이라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 아니에요. 앞으로 올 거라며. 이런 식으로 말씀이 지금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가르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어느 부분이 나하고 지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관계 있는 것. 이분 구약의 말씀도 지금 내 현실을 구약 수준에서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겪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하면 교회가 받는 고난과 핍박,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 삶이 그랬으니까. 교회 역사의 모든 모습들을 다 합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삶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당할 거라 말씀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가족이 나를 배반하고 아 뭐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그런 일 많았다며요.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뭐 그냥 엄청나게 그냥 예수님이 숨겨놨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팍 일으켜갖고는 뭐 큰일 난 것들 같이 그냥 난리들이에요. 그냥 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가끔 죽기도 할 거라고 하셨다니까. 아 진짜 그렇게 죽을 일이 생기면 엄청 복이죠. 근데 우리 수준은 그 수준이 안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시다 그래갖고 죽는 일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어쩔 줄 모르거든. 그냥 그건 안 되니까 안 일어나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아주 좋으면 일어나요.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인데 사람들은 그저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이면 아,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요? 왜?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참 복이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는 거야? 왜?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복을 받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닮는 복. 아, 근데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었는데 아, 그러면 예수님 닮은 복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옛날 저 싸구려 영화를 봐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사무라이 영화였는데, 이 한 사무라이가 딱 그 왕 앞에 가더니, 내가 가서 막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완전 죽음이거든요. 다 알아요. 나가면 죽는 거. 아, 그런데, 그 죽음이 이 사람한테 영광이야. 그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과 그 천국, 하나님의 왕국 그걸 위해서 죽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없어서 아유 내가 이 모양 요 꼴이구나 이러고 있어야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고난을 받을 때.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눈에 보이게 성취되질 않아서 이 말은 또 세상이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망하지 않았기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즉, 이 나라가 예수님 나라였으면 예수님이 잡히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세에 고난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약속하셨어요. 꼭 일어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핍박이 없어? 그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질문해야지. 핍박이 오는 거 가지고 아니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어떻게?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주장하고 사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함이로다.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게 아니라 또한 뭐 고난을 함께 받게 함이니라. 써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그 예수님의 참음에 그러나 또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알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해주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래서 여기까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기독교인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눈에 보이게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초라하게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되시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거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증거됩니다. 왜?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가셔서 왕위에 앉으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주, 왕의 왕께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세요. 아니, 천국의 그 엄청난 영광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진 게 없고 머리 둘 곳도 없어. 자기 집도 없어. 아,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홈레스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거 안 하려고. 복을 마다하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고 계십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 않아요? 뉴스만 들어보세요. 뭐 세상이 완전히 이기는 것 같지.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깁니다. 세상과 사탄과 죄를 물리치시고 또 물리치시고 계세요. 지금도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죄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기고 계신 그 현실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이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 눈으로만 바라보니 이게 문제죠, 또.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러나 천국의 영광과 능력과 힘은 이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천국의 힘이 이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증거돼요. 왜? 천국의 힘은 예수님을 담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천국의 힘을 한번 제가 여러 개 말씀해 드릴게요. 천국의 힘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 그 힘이 보이십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힘인 줄 아십니까? 오른뺨 팍 맞았는데 왼뺨까지 치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천국 힘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천국 힘이 아니고는 참 어렵죠.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이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천국 힘이 보이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천국 힘이에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바보라 그러지. 이 세상을 버림으로 그 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조롱을 받으십니다.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는 힘은 바로 그 십자가에 걸려 있을 때 그때 천국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다 물리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의 힘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바로 이 삶을 살며 천국의 영광과 힘과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춰갖고 죽으려고 할 때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면 그 천국 힘은 그 돌이 던져졌을 때 그 스데반을 탁 치고 튕겨나가서 던진 사람을 팍 쳐갖고 죽여버려야지. 이게 세상이 원하는 힘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르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수님 하시던 그대로 하고 죽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천국 힘이? 아니면 이런 힘은 싫어요. 뭐 싫으면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기독교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싫으면. 기독교인들이 다 같은 수준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대 때마다 같은 수준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살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써준 거예요, 지금.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길 원하죠. 하나님한테 가갖고 이렇게 숨어있는 것 그건 원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를 깨달으시란 말입니다. 말세가 임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는 걸 무서워합니까? 왜 그들이 이야기는 이게 말세 거라는 거거든. 왜 말세 너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니까. 즉 말세는 고난이에요. 즉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 고난이라니까. 제가 이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야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 건지. 말세가 임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인내하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세상과 함께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말세의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 나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 꽉 깨물고 그냥 참아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현실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과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성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영적 현실이에요, 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그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아, 근데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아유, 시간이 왜 저렇게 가버렸어요. 아, 기독교를 가지고 온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찮은 종교로 만들어버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갖고 세상에 그냥 어떤 종교하고 똑같아, 그냥. 하나님 한번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돼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가 이런 걸 받는다고 했어요. 그거 읽고 끝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서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이제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엄청난 영광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이 엄청난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